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모두 28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참 우여곡절 끝에 왔지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 했던 사역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르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이었고요. 그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대상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주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 로마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서로 잘 알고 있는 구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적은 없지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으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일정 부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바울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편지라고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로마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약 50km나 되는 거리까지 앞으로 찾아 나오죠. 그래서 바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로마 형제들을 향해 그리고 로마에 있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도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사역을 했던 기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태라는 말은 완전한 2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2년 동안, 2년을 꽉 채워서라는 겁니다. 만 2년 동안을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주고 셋집을 얻은 겁니다. 아마 이게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하숙집 같은 혹은 원룸 같은 그런 곳을 하나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독특한 또 여지껏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처럼 1차, 2차, 3차 이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어떤 한 곳에 오래 머무른 적이 거의 없어요. 2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선교여행으로 다닐 때에는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참 많은 애정을 쏟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 중에 제일 지독하게 문제가 많았던 곳이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었죠. 또 3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소원에서 약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오랫동안, 한 곳에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 아랍에 갔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는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에서 약 2년 정도인데 지금 로마에서도 2년 동안 만 2년을 꽉 채워서 여기서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딱 2년만 로마에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 순교를 했는지도 사실 기록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기록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를 기록한 게 아니라 순교 이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당시까지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까지는 2년 동안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로마에 있다가 순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몇 살이었는지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바울의 연대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좀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보다 한 3, 4살 정도 늦게 예수님보다 좀 더 어린 나이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는 분들은 7살, 8살 정도 더 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예수님보다 서너 살 어린 나이에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가 대략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30세쯤 돼서 공생이 시작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한 30세쯤부터 시작해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 왔죠. 로마에 왔을 때의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 됐을 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갑 정도 됐을 때 로마에 왔고 그리고 일찍 보는 분들은 뭐 62, 3세에 순교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약 65세쯤 되어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환갑쯤 돼서 그 배 타고 막 유라굴로를 거쳐가지고 로마에 이제 온 것이고 로마에 온 다음부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결국 순교를 한 거죠. 어떤 분들은 로마에서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전설로만 얘기가 전해집니다. 초대교회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서바나에,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죽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끌려서 죽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로마서에 이렇게 감옥 생활하다가 에베소에 가서 또 말씀 사역을 하다가 다시 끌려와서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 순교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정확하게 우리가 뭘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당시까지는 완전하게 인연을 꽉 채워서 사역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몇 년 정도 뭐 물론 더 기간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한 2, 3년 정도 더 사역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행을 했던 것 중에 이 로마는 바울이 갔던 곳 중에 제일 먼 곳까지 간 곳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사역했던 곳이고 동시에 예전에는 선교행 다닐 때는 회당을 찾아가거나 누군가가 자기 집을 오픈을 해주면 거기 가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만 놓고 보면 집이 뭐 조그마했을 수도 있지만 제일 편안한 상태에서 제일 안정적인 상태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 한 사람이 늘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새집에 있을 때에도 군인이 보초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바울을 지키는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쳤는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을 완전히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언뜻 보면 나중에 만들어진 표현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 사역 또 치유 사역 등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하늘나라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율법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한 가지 표현이 조금 더 독특한데요.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더 써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 할 때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정확하게 모든 표현을 다 넣었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선지자? 반란 일으킨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복음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님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주님으로. 또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시라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자,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마도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 때에 순교를 한 것 같습니다. 시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전설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내용은 그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때 목을 베어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목을 베어 죽일 때는 어떻게 베냐면 우리가 뭐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묶어놓고 막 이 망나니가 막 춤을 추다가 목을 베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로마 시대 때는 목을 베는 방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같은데 사람 지나가 들어가지 못하게 기둥같이 해서 이렇게 딱 막아놓은 것 있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쇠기둥 같은 거를, 돌기둥 같은 걸 하나 세워놔요. 이제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이제 무릎을 관치고 무릎을 관진 다음에 그 기둥 위에 목을 이제 옆으로 돌려서 얹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로 사람 손을 묶어서 뒤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목을 주로 도끼로 쳤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해야 칼로 쳤다가 한 번에 목을 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또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목뼈가 잘라지므로 도끼로 쳐서 사람을 죽입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목을 쳤을 때 목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세 번 튕겼다고 하죠. 세 번 튕기면서 바울이 떨어진 목으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튕길 때 예수, 두 번 튕길 때 예수, 세 번 튕길 때 예수, 그렇게 세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도 바울을 순교했다. 전설에 의하면 그렇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바울이 어디서 순교를 했는지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를 기념해서 기념교회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을 쳤던 자리, 그 기둥이 있던 자리는 강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목이 튕겨져 나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 복도를 만든 거, 이 예배당에서 이 강대상 앞으로 오는, 그래서 거기다 빨간 카펫을 깔아두었죠. 바울이 목이 튀었던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도 전설이지만, 베드로는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니까 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느냐 하고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생기고 그리고 복음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또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어떻게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결국 사도행전을 쭉 생각해 보면 특별히 지금 이제 로마에서 사도바울이 사역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한 대여섯 군데를 다시 선택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성도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참 여러가지 환란, 핍박, 고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참 생각해보면 약 3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혹은 3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살았는데 참 편안한 시간이 없었죠. 참 행복하고 즐겁고 안락한 그런 시간은 없이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그래도 60이 넘은 나이에 꼭 순교하겠다는 마음 먹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는 참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뭐 지금 뭐 순교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40에도 50에도 60에도 그리고 70에도 주님이 80, 90까지 허락하시면 그때까지도 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돌보고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또 우리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묵상하고 바울의 순교를 생각하고 또 우리도 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자기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살았던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비록 로마에서 지냈던 2년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장소에서 지나가야 할 시간들 1년이건 2년이건 맡겨진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돌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주님과 바울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